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음밭에서 자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은 그 후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구원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셨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열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2절과 3절에서는 여러 여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2절과 같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나간 여인입니다. 그만큼 많은 은혜,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기도 하죠. 그에 반면 3절에서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들,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인들처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부유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여인들, 상처와 결핍을 가진 낮은 자들은 물론이고 높은 지위와 많은 소유를 가진 자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에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은혜의 메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4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비유의 말씀이 각 동네에서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절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10절 말씀처럼 일종의 비밀과 같습니다. 누군가 이 비밀을 알려주거나 열어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과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제자들과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이죠.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모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지만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로서 각 동네에서 모인 큰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직접 뿌리시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씨앗은 곧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의 마음밭에는 늘 마귀가 오고 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늘 마귀가 틈타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오고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죠.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앗은 곧 물이 있어야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잘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습기를 흡수하고 그렇게 싹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만 잠시 기뻐하고 은혜를 받았다가 시련이 닥치거나 하면 곧장 잊어버리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 같았는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 떨어져 나가는 경우이죠. 정말 마음 아픈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 속에 가시가 함께 자란다고 하죠. 이를 두고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물론 그의 심령에 말씀이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또 싹이 나기 시작했고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에는 또 한켠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도 함께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고 그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이생의 염려와 그 재물에 대한 염려와 또 향락에 대한 마음들까지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신앙이 한계를 맞이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두고 좋은 땅이라고 부르셨죠. 15절에 또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 친절한 마음, 순종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인내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겼을 때 우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꼭 묻어두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인내의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잘 자라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자라가는 것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낮은 자나 높은 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꼭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마음밭이 좋은 것은 아니죠.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가운데서 더욱 욕심을 가득하고 또한 가난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것을 더욱 탐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나 욕심이나 죄악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모두가 공평하게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열매 맺는 마음, 그 열매 맺는 마음, 좋은 땅에 대한 소망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더해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낮은 자, 그리고 3절에 요한나와 수선나와 같은 부유한 자, 높은 자, 누구든지 모두가 좋은 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며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을 주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며 만들어가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염려, 다른 어떤 어려움들, 주변의 환경보다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동시에 우리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오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우리 함께하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널리 널리 뻗어나가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